네, 주님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정하고 나서 아, 이 설교가 생각처럼 잘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 새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명은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친구예요. 특별한 친구입니다. 성경 통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만 항상 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친구와 함께 겹치는 스토리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에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후반부의 패턴이 똑같은데요. 복음서의 항상 맨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입니다. 그 앞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요. 그 앞은 무엇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새벽에 질문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항상 예수님의 체포, 고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활 맨 마지막 장, 그 앞장 십자가 죽음, 그 바로 앞장 예수님의 고난, 고초, 체포입니다. 이 패턴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요한복음도 20장을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패턴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20장 부활 승천, 19장 십자가, 18장 체포.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이 훅 끼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냥 끝나기가 싫었던 거죠. 마지막을 좀 특별하게 장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한 장을 에필로그처럼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마블 시리즈, 마블 영화 보시죠? 보신 적 있죠? 그 마블 영화를 보시면 영화관에서 보면 다 나가는데 계속 안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있죠? 네, 바로 쿠키 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이런 쿠키 영상과 같은 거예요. 쿠키 영상은 영화를 굉장히 차분하게 마무리하죠. 하지만 마무리함과 동시에 그 다음 어떻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스포, 예고, 또 그로 인한 이 앉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막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쿠키 영상과 같은 것입니다. 가볍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먼저 이 쿠키 영상에 대한 오해부터 좀 걷어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가파오 필레오입니다. 아가파오 필레오 둘 다 무슨 뜻이죠? 네,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해라고 물으시죠. 처음 두 번은 아가파오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는 너나 사랑해를 필레오로 물으신다. 그래서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 보다 높은 한 단계 고귀한 사랑,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 혹은 우정의 사랑,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뭐 크리소스톰이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초대 교부는 이거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세기, 16세기 그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 영국의 학자들이 이것을 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트렌치라는 학자가 어떤 한 문서 두 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 역사가인 크세폰과 로마 철학자인 시세로가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쓰여진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 용법은 마치 주님께서 낮추어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설명해 주셨다, 물어주셨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베드로는 고차원적인 사랑을 할 수 없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한 단계 낮추어 필레오로 물어보셨다. 우리를 잘 아시고 낮추어 주시는 분이다. 물론 맞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낮추어서 맞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아가파오 필레오 두 가지의 용법만으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반대적으로 사용되는 순간이 그 증거가 나오면 그럼 그 법칙이 깨어져 버리겠죠. 어떤 그 법칙일까요? 필레오가 단순히 인간적 사랑으로만 사용되지 않을 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쓴 요한이 쓴 자신의 저서인 요한복음에서 이 용법이 발견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바로 필레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실 때 뭐 한 단계 낮추어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람어로 대화를 했을 거거든요. 기록을 요한이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했을 뿐이었겠죠. 그러니까 필레와 아가파오의 차이를 이 용법을 통해서만 이 사랑의 단계를 나누는 것은 그닥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왜 각각 아가파와 필레오를 사용했을까? 이 요한의 독특한 문체 때문입니다. 그냥 글쓰기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죠? 영문장에서는 같은 의미고 뜻이지만 같은 단어를 두 번 연속해서 사용하면 뭐 실패한 문장이다. 뭐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똑같은 문장이 똑같은 뜻이지만 같은 단어가 계속되면은 심심하고 별로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가까운 예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는 그 세 번이 다 다르죠.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각각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가파오 하세요. 그리고 필레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아가파오 하고 필레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걷어내고 무엇을 좀 유심히 봐야 할까라고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네. 갈릴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본인의 몸에 못자국을 다 보여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주시고요. 오늘 본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쿠키 영상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쿠키 영상, 훈훈하고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의 영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종교심을 좀 발휘해 보자고요. 종교심을 발휘해서 좀 이 장면의 디테일을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좀 답답해야 하고요. 때로는 좀 제자들에 대한 분노가 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갈릴리에서 일곱 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어부,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낳고 있어요. 평범한 장면이죠. 밤새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했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힙니다. 그때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다른 한 제자가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막 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다섯 명은요? 뭘 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두 명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을 보면 좀 우리가 좀 우라통이 터져야 됩니다.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제자 요한 통과 그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먼저 갈 거야 라고 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간 베드로 통과 육지가 가까운데 물고기가 막 엄청 잡혔으니 153마리 잡혔으니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작은 배 끌고 와가지고 그거 낑낑 대면서 끌고 왔던 다섯 명의 제자들 불합격.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따뜻하게 떡과 물고기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이게 몇 번째인가 하니 14절인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만 다른 제자들을 보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근데 그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갈릴리에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갈릴리에 있더라도 고기 잡으면 안 되죠. 사람 잡아야죠. 그런데 그들은, 대다수의 제자들은 잡았던 고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끙끙대며 그 153마리 어떻게든 좀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왜 하필 갈릴리로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갈릴리는 주님이 모이라고 하신 장소입니다. 주님이 헤쳐 모여, 여기로 모여 라고 찍어주신 좌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입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 왜 거기로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현재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어떠한 곳일까요? 무엇의 상징입니까?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의 상징이죠. 마치 우리로 보면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서울에서 사업 거창하게 하려고 해서 왔다가 완전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인의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뭐 다른 곳으로 가도 되는데 해왔던 게 농사밖에 없으니까 그냥 농사 짓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쫓았던 그들인데 실패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그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라는 곳은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굳이 갈릴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현장이고요, 민망하고 뻘쭘한 현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생애 최고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또 생애 최악의 순간은요? 베드로에게 생애 최고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뭐 물론 있었겠죠. 여러분, 생애 최고라 하면 생애 최고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생애 최고의 기쁨이라 하면 생애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반대로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그 생애 최고의 가치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결혼 서약을 하죠. 신랑 누구누구요, 혹은 신부 누구누구요, 당신은 지금 옆에 있는 신부 누구누구 혹은 신랑 누구누구를 만나 정절을 지킬 것을 맹세하십니까? 내가 이 한 여자, 이 한 남자만을 사랑합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는 모든 세상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겠다라는 포기각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 여자만 혹은 이 남자만, 남자 여자, 다른 사람 모두는 그냥 생명체, 포유류입니다. 그냥 숨쉬는 어떤 생명체입니다. 포기하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포기하는 것은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베드로 생애 최고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명받았을 때입니다. 그 생애 최고의 순간,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 재밌게도 이게 평행이론으로 똑같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평행을 이루어서 똑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최고의 순간 그때도, 최악의 경험인 지금도, 그 실패의 현장에서도요, 밤새도록 그물질, 고기를 낚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러자 어떤 누군가가 외치죠. 마태복음에서는 깊은 데로 던져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자 엄청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 민망하고 부끄럽고 가슴 아픈 그 현장에서 그의 가장 최고의 생애의 현장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순간은요, 여러분? 최악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베드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바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때였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고의 가치를 따랐던 베드로, 하지만 그 순간 최고의 가치를 포기한 거죠. 그 최악의 상황을 오늘 본문 기자인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죄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죄더라.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독특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독특함들이 계속 묻어나 있어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7담화, 7표적 기적 혹은 7자기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무엇이다라고 하는 자기선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무엇이다라는 그 7가지 선언이 있으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등등의 7가지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무엇무엇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부인 장면을 보면요, 요한복음답게 요한은 이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아까 읽으신 제가 읽었던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우크 에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에고 에이미 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문이야.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양의 문이야. 구원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크 에이미 하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부인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애 최악의 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등장인물 베드로, 그리고 요한복음의 서사, 그리고 이 부인의 현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영화 감독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세세한 연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대 세팅을 꼼꼼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십니다. 우리는 17절 유심히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읽으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슥 지나갔지만 그 장면의 배경으로 세팅된 불을 피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불을 피우다, 이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바로 숯불입니다. 숯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딱 두 번 사용되는데 금방 읽으신 18장 18절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됩니다.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아마 그 숯불구이, 바베큐, 직화 이런 거 되게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옛 기억 때문이죠.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안트라키아 숯불 앞에서의 기억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생애 최악의 기억을 무대 배경에다가 세팅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계획하셨죠. 왜 그곳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베드로의 온전한 회복이요. 생애 최고의 기억의 장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던 그곳, 그곳에서 다시금 생애 최고의 사명, 관계 회복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생애 최악의 기억을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오버랩을 시키시면서 주님과의 관계, 또 그 관계의 회복, 완벽하고 온전한 회복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어두운 곳, 혹은 숨기고 싶은 그 지점,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지점, 나의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뚝이로 서라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데에서 기도응답 잘 안 해주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더라고요. 기도응답 혹은 사명 혹은 관계 회복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곳에서 잘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거부하고 묻어두었던 그 흑역사 가운데서 주님은 오히려 완벽한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아름다운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고 힘이 생기고 사명의식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채우고 그리고 세팅하시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배경에 숯불이 있고 지금 내 이 현장은 실패의 현장, 갈릴리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주님 나 이거 싫습니다. 나는 이 방법 싫습니다. 옛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요. 주님 이 상황을 원치 않아요 라고 외치지만 주님은 아니야, 그곳에서 회복해라, 그곳에서 일어나라, 그곳에서 신뢰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생애 최악의 현장 경험은 시험 훈련이 아니라요, 따뜻하고 주님의 포근한 아름다운 프로포즈 현장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프로포즈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프로포즈입니다. 근데 프로포즈는 뭐예요? 나는 너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게 프로포즈죠. 근데 너 나 사랑해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 속에, 모든 문장 속에 질문은 대답입니다. 뭐라고요? 질문은 대답이라고요.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어떤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 뭐야? 라고 묻습니다. 맛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죠? 뭐 아이스크림인 걸 모르나요? 왜 물어봅니까? 아, 그것 아이스크림이구나. 그것은 맛있다. 내가 그것을 먹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대답입니다. 나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아침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철수의 아들 정훈아. 철수는 저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철수의 아들 정훈아. 물론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철수의 아들 정훈아, 네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많이 사랑하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내가 왜 물어볼까요? 그 뭐 물리적인 계측을 위한 것입니까? 사랑이 얼마인지 정량적 판단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을 향한 세 번의 질문은요 여러분,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주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연애하면서 나에게 상처 주고 모진 말을 했던 그 상대방 베드로죠. 하지만 나는 그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막 촛불을 켜놓는 거예요. 숯불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재현합니다. 베드로 생애 최고의 기억, 사명받은 장면이겠죠. 그리고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프로포즈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편안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가졌던 그 최고의 순간들은 극대화가 되고요.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모질게 굴었던 내 생애 최악의 순간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하신 질문은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문은 뭐라고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너 나 사랑하니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뭐 아마 이렇게 막 베베 꼬면서 아 주님 뭐 알면서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였을까요? 주님은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어떤 대답일까요? 주님은 사실상 관계적 질문을 던지셨어요. 관계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면 우리는 관계적 질문으로 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신학적 질문을 답을 한 거죠. 제 아내 아침마다 여보 나 사랑해 라고 얼만큼 사랑해 하는데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존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정말 많이 사랑해, 뭐 어떤 것보다 사랑해 라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혹은 사랑했었지 사랑할 거야 라고 과거 미래에 대한 대답도 그 사람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적 질문에는 관계적인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적 질문에 신학적 대답을 하죠. 당신은 다 아십니다. 당신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실 주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그다 완전한, 충분한, 완벽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너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날 사랑하니라고 주님이 계속 속삭이신다면 우리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외에는 아무 대답이 의미가 없습니다. 약간의 고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요, 알면서 왜 물어요 라는 대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실망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대답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편의 시즌입니다. 11월은 항상 교육자들에게 어둠의 시간입니다. 구역장 권사님, 권찰님, 뭐 목자님 좀 함께 하시죠. 좀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이 말은 여러분의 능력을 물은 게 아니에요. 이미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능력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고 정말 잘해서라기보다는 함께하고 싶어서거든요. 우리 함께 간사로 섬기시죠. 이거는 당신이 간사로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라는 사랑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에 우리의 대답은 주님 사랑합니다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베드로는 하필 존재적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관계적으로 물으셨죠. 근데 신학적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베드로 개인에게는 존재적인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 답변을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엮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사명받을 때 밤새 일했죠. 그런데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셨죠.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때 했던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대답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오늘 본문의 대답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적 고백일까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배신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잘 안 돼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고백적 대답입니다. 완벽한 우리의 모습이죠.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잘 되던가요? 완벽한가요? 그 사랑이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내놓을 만한 사랑인가요? 그게 인간이고요. 그게 베드로였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생애 최고의 모습 그리고 생애 최악의 모습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에도요, 생애 최고의 하지만 가장 못난 대답까지도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마음, 하지만 언제든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 최악의 한계까지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신 의인의 모습과 함께 언제 그랬냐는 듯 주님을 지금도 당장 떠날 수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을 동시에 가진 부조리한 인간의 모습을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나 사랑해?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논리에 맞지 않죠. 너나 사랑해? 알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너나 사랑해? 알면서 왜 물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닥 이 대화 속에서는 아, 두 사람이 진짜 만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아, 두 사람 안 어울려, 주님과 베드로 안 어울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답입니다.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왜 로또라고 하죠? 하나도 안 맞는다고, 평생 안 맞는다고. 뭐 논란이 되긴 했지만 다시 또 새롭게 이제 컴백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목양을 배웠습니다. 뭐냐면 개훌륭입니다. 개는 훌륭하다. 이거 보면서 와, 정말 개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 훈련사가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임재하는 그 모든 곳마다 모든 영혼들이 잠잠해지고 주님 찬양하고, 예, 꿇어 엎드리는 그런 역사를 그린 프로입니다. 가기만 하면 막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훈련사가 그 등장 인물들, 그 사연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예, 이렇게 묻는데 공통된 몇 가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은 훈련사가 묻습니다. 이 강아지 어떻게 키우게 되셨나요? 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는 개를 싫어해요. 그런데 결혼 전에 제 아내가 키우던 개인데 결혼하면서 같이 키우게 됐어요. 여러분, 양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목양 좋아하세요? 여러분, 간사, 목자가 평생 맞습니까? 리더로서의 역할, 천성에 적합하십니까? 마냥 행복하기만 하세요? 말도 안 듣고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왔다가 예상하지 못할 때 나오고, 어디 놀러 간다 그럴 때 아무 뭐 체크도 안 하고 식수에는 빵꾸나게 그때 갑자기 그 현장에 미리 가 있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양들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저는 개를 싫어해요. 결혼 전 제 아내가 키우던 녀석인데 결혼하면서 제가 키우게 됐어요. 사실 저는 양을 싫어해요. 우리 주님이 키우던 녀석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키우게 됐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은 양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그이도 사랑하십니다. 저희를 목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냥 쓰십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바꾸십니다. 조금 더 참기로 바꾸시고요. 조금 더 인내하는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지점입니다. 그 사랑과 여전한 신뢰의 표현이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과 대답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첫 번째, 너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냥 양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입니다. 아르니온. 신약에서 총 30번이 사용이 됩니다. 딱 한 번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요. 나머지는 29번 모두 요한 계시록에서 사용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역시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신학적 또 성경적 지식이 토대가 단단하십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아르니온을 먹이라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한 번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용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게 계시록에 되어 있다면 사실상 주님은 어린 양과 자신을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일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무엇과 무엇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뭐 해라? 내가 사랑하는 그 어린 양도 너가 사랑하고 목양하고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저 목양 대상자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 목양 대상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근데 이 말은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얘기하시죠. 저 사람과 나의 동일시하는 것.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양을 먹이는 것은 똑같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목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임재하는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며 공간복음 마지막에 주님께서 지상 대위임령을 주시죠. 무브먼트이자 구호이자 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 요한복음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 오늘 읽으신 본문 마지막에 내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쿠키 영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여 사랑을 적용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양을 목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세심하십니다. 우리의 상처, 모난 부분, 못난 그 모든 것 세심하게 치유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장소, 패배, 실패의 현장이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진짜 회복과 치유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이십니까? 여러분 현재 그곳에 계십니까? 조금만 견디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북방, 변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찾으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 사랑해? 그때 신학적 대답 말고요. 조금 더 주님, 인격적 주님이라면 조금 더 따뜻하게 대답하십시오. 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요. 너무 사랑하죠. 하지만 또 넘으십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죄인이네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그럼 너에게 맡긴 이 사람도 사랑해 주지 않을래? 기도해 주지 않을래?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는 선교의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간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내 열정으로 간다면, 내 비전으로 간다면 넘어지는 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내일도 국내 선교 기도회가 있고요. 또 토요일 날 국내 선교를 위한 강습회가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힘으로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광활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우선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냐고요. 우리의 대답은 가지각색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거부하는 기도도 할 것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 다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존재적 고백입니다. 한계적이고요, 죄인으로 모습으로의 여전한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 잘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뭘 더 해야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끌고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실패의 현장에서 최고의 사명을 회복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